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앞서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찬양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늘 젊고 또 밝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교회에는 3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네. 왜 웃으세요?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3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사실 저도 상당히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옛날 찬양이 상당히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가 옛날 찬양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성적으로나 또 뭐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이나 젊은 층의 어떤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점차 희망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의 어떤 그 찬양 스타일을 따라오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젊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세 이하의 청년 같은 기분으로 항상 찬양에 임해주시고 그래도 상당히 우리 조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생각하는 그 찬양이 처음부터 은혜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은혜로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참 귀한 은혜의 어떤 가사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일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또 열정이 있어서 온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좀 영적으로 더 수준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수준에 걸맞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중에 성경을 또 여러 곳을 한번 또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책갈피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딴청하거나 이렇게 졸거나 해서 방향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마지막 날에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있기 전에 있을 일들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 최후의 심판이나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서 시기를 따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나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종말의 징조를 엮어 가지고 시기를 따지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항상 시선을 끌고 관심을 집중케 하고 인기를 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여러분들 확정 지으시고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뜯어 말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기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에 어떤 한 시대와 비슷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슷한 시대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이게 죄입니까? 이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날 먹고 마시는 거, 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아 당시의 상황으로 가서 오늘날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예전에 주일 설교 시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들으신 분들은 아주 인상적으로 들으셔서 어렴풋이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만 그 정확한 내용을 이제 많이 잊어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오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지나갈 때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예,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동행한 것은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가능성, 한번 뭐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을 당시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 원어상으로 보면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의 합성어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에 이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름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듯이 이 무드셀라도 분명한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이라는 것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이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추측으로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떤 그런 어떤 근거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예,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언은 주께서 임하셔서 이르신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뭇사람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볼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제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이르신 말씀대로 이름을 진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적고 에녹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25절을 한번 보십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 27절에 나오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라멕은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몇 세에 낳았죠? 28절에 보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물로 심판하는 홍수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노아가 몇세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이 노아의 홍수가 임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의 이런 뭐 치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심판을 임하실 때에 노아의 당대에 이르러서 노아에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훨씬 그 이전부터 심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아세요?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120년이라고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확한 연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대개는 어떤 학자들은 뭐 70년 정도일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임할 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에녹이 있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을 들었으면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한 시기는 언제였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편했습니다.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룰루랄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그 다음에는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이 아들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이 한 살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세 살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열 살에 뭐 어디 절벽에 가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뭐 20살에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한 순간이 정말 심판이 임할 그 긴장감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은 마치 종말의 시간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무드셀라가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살아가는 모든 세대는 다 종말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긴장하며 그 시기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속에서 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였습니다. 969세,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을 늦추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 시기를 늦추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 무드셀라가 산 그 나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좀 더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것 외에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아무리 정리하고 요약하고 보려고 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그 일들 외에는 그들의 삶을 어떤 특징 지을 만한 어떤 다른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그 일들 외에는,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편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외에는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서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에녹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심판에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어떤 준비하는 삶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외에는 달리 준비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삶의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노아 시대에 가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자된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심판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 심판의 시기를 늦추는 것인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그 날이 안 왔고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올 텐데 내일도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그저 먹고 마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로 일관되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올 것 같고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기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나 긴장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즐기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삶과 닮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노아의 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또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이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뿐만이 아니라 롯의 때와 같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롯의 때에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차이를 두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이웃 도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도시들의 버금가는 하나의 도성이었음을 암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불의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의 어떤 상황들을 알만한 그런 단서들이 있죠.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그 양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작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려냐? 그러니까 이 롯이 동쪽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택합니다.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거기는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면에서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고 농사 짓기도 좋고 그 상업이나 농업이 발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좋고 비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영적인 실상과 그 타락상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에 이 롯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돔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하고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어젯밤에 너희 집에 들인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소돔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들은 마다하고 그 천사들을 불러내라는 이야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다서에 봤을 때 그들이 음란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것을 두고 소돔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온전한 어떤 성의 관계보다도 또 동성애로 향했던 어떤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곳은 아주 먹고 살기에 아주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할 만한 곳이고 사고파는 어떤 매매가 흥황하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어떤 건축술이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제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지적했던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 결국 죄를 짓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어떤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릴만 했고 경제 활동들을 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죄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를 살찌게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므로써 그들은 그 결과가 변태적으로 환장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삶이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은 다 죄를 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또 이 롯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을 찾고 또 사업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애를 낳고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배를 살찌우는 대로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러므로써 이 세상이 가지는 즐거움들을 조금 더 만끽하고자 하는 것,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여러분들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저 보험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좀 즐길 것을 좀 편안하게 즐겨보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지 않는 아우성은 뭐예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넉넉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로세 때를 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부유했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죄를 짓는 대로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면 오히려 어떤 죄가 재밌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자연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40절 한번 보십시다. 40절 보시면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차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속한 것 그리고 믿음에 속한 것에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차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종말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집을 처분하고 직장을 때려치고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삽니다. 같이 맷돌을 갈기도 하고 같이 밭을 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으로 준비되고 자세로 준비되고 믿음의 약속들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난주에 제자반에서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오실 그 재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구절을 접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탕하나요? 술 취하나요?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방탕하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유흥을 즐기거나 돈을 뭐 헤프게 쓰면서 그렇게 즐기고 노는 것만을 방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써야 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삶이, 낭비하는 삶이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함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술에만 취하나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취할 수도 있고 성공에 취할 수도 있고 자녀에 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취한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활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거 뭐 오늘 왔다가 이제 성경만 이렇게 찾다가 가는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7절부터 한번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사랑과 봉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랑과 봉사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마치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부탁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목적하신 그 인생을 살아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된 신자의 삶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마음이 이어야 할 겁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신자된 우리는 오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더욱 주를 닮아 거룩하며 성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의 양상이 비슷해 보입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결국 죄를 짓기 위한 삶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 눈이 가리워져 있죠.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고 로세 때와 같이 거기에다 더한다면 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살아들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게 살며 주를 따라가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